제가 어릴 때 참 충격적으로 들은 설교의 내용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설교를 듣고 아멘해야 하는데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아 이건 틀렸다.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이건 틀렸다. 그래 아주 강하게 인식이 남아있던 설교가 이런 겁니다. 제목이 아마 끝이 좋아야 한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에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평생 고생고생을 해서 새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이사 들어가서 벽에다가 못질을 하다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뭘 하나 긁겠다고 못질을 하다가 잘못해가 이게 넘어지는 바람에 뇌진탕으로 죽었대요. 평생 고생해서 집 사가지고 새 집 들어가서 뇌진탕으로 죽어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끝이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한다. 그런 설교를 서론을 이렇게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 예를 든 게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막판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것도 화냈다가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화 한번 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러분들 다 조심해서 절대로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답답했던 게 뭐냐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했던 모세도 못 들어갔다면 자 나는요. 희망이 없네 이거. 희망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아멘을 해요?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잘 못했지만 아니다, 이건 틀렸다. 그럴 수가 없다.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닙니다. 아침 일찍이 그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를 또 이론이 있습니다. 뜨거워라는 걸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도 그 지형상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을 볼 때는요 차가울 때는 차가워야 하고 뜨거워야 할 때는 뜨거워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거기에 찬물이 흘러와요. 찬물이 흘러서 그 동네에 오게 되면 식어버려요. 온천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흘러와요. 그런데 그 라우디가 오면 미지근해져 버려요. 냉수는 차가워야 하고 온천물은 뜨거워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워야 합니까? 차가워야 합니까? 답은 뜨거워야 할 때는 뜨거워야 되고요. 차야 할 때는 차야 합니다. 언제 뜨거워야 합니까? 찬양 부르고 교회 열심으로 섬기고 이럴 때는요. 뜨거워야죠. 언제 차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 때 저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주 냉정하게 들어야 합니다. 차갑게 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듣던 사람들이 저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꼼꼼하게 따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죠? 베레아 사람들인데 어떻다고요? 더 신사적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냐 안 맞냐는 냉정하게 따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니까 아마 이쯤 하고 지나갑시다. 제가 어릴 때요. 어릴 때 개발 이제 아마 고등학교 시절쯤인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다, 아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이 사건을 기록한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아니 그때는 실수했다 치더라도 다른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모세의 말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고요.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화날 때 하는 말, 책망할 때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문자 그대로 새겨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아니다, 저것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이렇게 씌웁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씌운다는 말 써도 되나요? 이해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고 이건 너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이게 어떻게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우겨요. 그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화나셔서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새겨 들으면 안 됩니다. 부부지간이나 부모지간에 마찬가지예요. 좋다! 갈라서자! 그래, 갈라서자 했지? 웃으면서 한 얘기와 속나서 하는 얘기는 다릅니다. 그래, 공부하러 가거든 나가라. 학교 때려 치워라. 그래, 학교 때려 치워라 했죠? 내가 그만둡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해도 모세는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새겨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에 와서 두 군데에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굶어서 죽으면 아사, 병들어 죽으면 병사, 물에 빠져 죽으면 익사, 높은 데서 떨어져 죽으면 추락사. 그럼 모세는 어떻게 죽었나요? 늙어서 죽으면 자연사죠. 근데 모세는 늙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120세였지만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정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사 아니에요. 모세 죽음은 뭐예요? 일주일간 시간을 들여도 아마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왜요? 거기에 알맞은 답이,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여럿 있어야 여기도 무슨 이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죽은 사람은 모세 외에는 없어요. 적합한 말이 없다는 것은 그런 물건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네? 컴퓨터를 우리말로 컴퓨터라고 그래요? 할 수 없죠. 뭐 컴퓨터를 해야죠. 그 컴퓨터가 우리말입니까? 물건은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우리말이 없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한테 이 물건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설교 전에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 팬티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우리말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걸 팬티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양에 유학 간 사람들이 가끔 실수합니다. 하숙집 아줌마가 빨래해준다고요. 팬츠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거 팬티 아니에요. 바지예요, 바지.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팬티가 돼가지고 빤스가 됐는데 이거 본래 우리말이 없어요. 우리말에 그 단어가 없었다는 것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걸 안 입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젊은 분들은 이해하시려는지 모르지만 한 30년, 40년만 돼도요 그거 입고 산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여하튼 모세가 어떻게 죽었느냐 할 때 적합한 말이 없다는 것은 모세처럼 죽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죽었어요? 예? 어떻게 죽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으려니까 죽은 거죠. 자, 이건 무슨 죽음이에요? 말씀사? 모세의 죽음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요, 그렇게 말았는 백성들 이끌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지난 40년 동안 누가 모세의 말을 잘 들어줬고 누가 순종을 잘했습니까? 애굽에서의 바로와 싸워야 했죠? 바로와 사흘 동안에 백성들 모세 말 잘 들었습니까? 잘 안 들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뭐 기껏해야 자기 형님이 말 대신 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일을 모세가 왜 시작했어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또 맡겼어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엎지러진 십자가. 여러분, 교회에서 맡아 있는 여러 가지 직분 중에 자원에서 맡으신 거 혹 있나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은지 모르겠는데 전도회 회장님들이 제일 좋아요. 전도회 회장님 중에 올해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 계셔요? 올해는 없더라도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가서 한 번쯤은 여러분 평생에 저 회장을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래서 한번 하십시오. 아니,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좀 살아야 합니다. 왜 교회 일은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는데 밀어가지고 억지로 시켜야 하느냐? 하긴 뭐 모세도 그랬으니 별 할 말은 없긴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안 듣더라도 같이 고생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 좀 잘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의 말을 안 듣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40년 동안 이 백성들 끌고 지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거예요. 심지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더 이상 저것들 내 백성 아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는 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마음부터 달래야죠. 저게 어떻게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니까 마음 달래가 겨우 하나님 달래놓고 내려와가 백성들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받은 십계명 다 깨버렸죠? 금송아지 다 두들겨 깨고요. 백성들 중에 우상숭배했던 자들 앞장서서 처단하고 이 난리를 치고 백성들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는지를 짐작케 하는 말씀 중에 제일 재밌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너하고 같이 못 가겠다. 나 따로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감당 못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겠다고 하셨는지 혹 이유를 아시나요? 이유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하고 같이 가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순간 순식간에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버릴 그럴지도 모르니까 내 같이 안 가겠다. 너끼리 가라. 이럽니다. 그나마 백성들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마음이 아픈 정도니 이 백성들 끌고 하나님 눈치도 보랴 백성들 끌고 가려 하는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이런 고생하면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 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니, 멀쩡한데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백성들은 다 건너가더라도 넌 못 간다. 무슨 뜻입니까? 죽으란 얘기죠. 죽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와서 나는 못 가고 여기서 죽으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 가나안 땅 보여주지나 말지 높은 산 올라가서 다 한번 보라고 이야기해놓고 네 못 간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 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사입고 절약하고 절약해가 겨우 집안 뒤장만 했다가 덜컥 죽은 사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모세가 이거보다 더 원통하지 않을까요? 아니 모세도 그렇게 원통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날 보고 여기서 그냥 죽으래. 그런데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가 봤던 신명기 앞에 3장에서는요 너희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가나안은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건너가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도 됩니까?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맞아요? 아니 백성들이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었으니까 그 참 맞기도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모세의 진정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너희 때문에 나 못 간다. 그거 생각하면 너희는 옛날에 했던 그런 짓 다시는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상당히 강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모세가 바위를 두 번 쳤다고 그래서 못 들어갔다. 한 번 칠 걸 두 번 쳤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치란 말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설령 그게 잘못됐다 칩시다. 화를 내서 바위를 그냥 막 한 번 칠 걸 두 번 쳤다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동안에 해온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큰 일했는데 한순간에 그 일 때문에 너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무정하신 분이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이 본심이었고 그렇다고 할 것이면 그에 대해서 모세가요 한 번쯤은 항변을 하거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할 만한데 모세는요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백성에 대한 원망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 도무지 순종하기가 어려울 듯한 이 말씀에 모세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모세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생각을 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런 일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늘 생각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걸 묵상하고 그런 걸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 또한 기억을 하십시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는 명백하게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속사에 대한 그 사탄에 잡혀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그림자, 상징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상징은 아닙니다. 분명히 고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면서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헤매고 다닌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 역사적 인물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은 율법을 상징하고 한 사람은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들어가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율법과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는 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요, 믿음이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앞에 있는 율법이 의미하는 게 결과적으로 출애굽기 올라가 보면 그게 모세라는 거예요. 말인적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렵게 가나안의 입구까지는 오지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애당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아니 모세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순종했을까요? 이걸 잘 모르고 순종했을까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걸 이해를 했던 이해를 못했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 느낌으로는요 모세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진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계시리라 그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쉽게 말하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깨끗하게 접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죠. 그 뒤에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모세가 하는 일을 보면 모세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그 얘기하지 말라.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이 말에 그렇게 쉽게 순종 못할 겁니다. 한 번이라도요. 하나님 그렇지만 나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할 만한데 다시는 내게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잘라버립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3장 29절을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해도 충분하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그런 분 있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해버려요.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네요.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죠. 같은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은혜가 이만만 해도 충분한 거니까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럼 모세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여러분, 정말 자기가 애착을 가졌던 일을 포기하기란 게 참 쉽지가 않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고생하게 온 그 일을 포기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두고요. 목표를 바로 눈앞에 두고 여기서 포기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좀 망설여졌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해도 될 것 같네요.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또 야단 맞거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여자 셋하고 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1대1이 아니고요. 1대1로도 못 이기는 남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데 3대1로요. 3대1로요. 왜 세 여자겠어요? 딸, 엄마, 아내, 3대1로부터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아마 앞으로 홍 목사를 대단히 존경할 겁니다. 제가 3대1로부터가 이겼어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 것 같은데요.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시험 치러 가, 자격 시험 치러 간대요. 그 요일을 물어보니까 주일이래요. 그래서, 아, 미안하긴 미안한데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저 시험 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애가 지금 없으니까 맘 놓고 한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거의 발광하는 수준이에요. 몇 달 동안 공부했는데 시험 치지 말라 그러면 왜 공부하라 했냔 말이야. 학원 다니면서, 학원 아니고 뭐 어쨌든 돈 주고 배웠어요. 다시는 내 컴퓨터 공부 하나 봐라 하고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항복. 집사람이 먼저 했습니다. 여보, 그거 한번 치게 하지. 둘이가 덤비는 거예요? 안 돼. 거기다가요, 저거 할머니까지 붙었어요. 3대1로요, 그거 쉬운 줄 아십니까? 못 이기는 척 하고 막,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초등학교인데 몇 달 동안 컴퓨터 배워가지고요, 자격증 하나 딴다고 시험 치겠다는데 아빠가 그걸 하지 말래요. 그 시험 안 쳐도 니 묵고 사는데 지장 없을 끼고, 아들한테는 이게 안 통해요. 딱 제가 심어주고 싶은 거는 그게 주일만 아니면 내 치라 소리 안 한다. 언제든지 쳐도 된다. 근데 주일날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건 제가 심어주고 싶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3대1로 사오가 제가 이겼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근데 그 딸애가 이해는 됩니다. 이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그럴까? 제일 큰 공부해놨는데, 내 친구들은 전부 뭐 몇 급 딱딱하고 이러고 있을 때, 지 혼자 시험치러 못 갔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거의 발광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저 아직요, 힘도 있고요, 눈도 짱짱하고요, 힘도 있고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요. 가지 말란 말입니까? 하나님 답변은요, 충분하다. 그동안 네가 받은 은혜가 그만하면 충분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순종이었을까요? 기쁨으로 순종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뭘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게 기꺼이 순종한 건지 속으로는 욕을 해대면서 마지못해서 순종한 건지 표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왜 본문을 두 개로 선택했을까요? 신명기 앞에 하나, 신명기 하나, 두 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본문은요, 쉽게 말해서 죽으란 얘기입니다. 넌 못 간다. 여기서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제일 끝에서는요? 신명기 제일 끝에 본문은 그 말씀대로 죽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중간엔 뭐예요? 그 중간엔 모세가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앉혀놓고요. 지나간 40년의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 다시 정돈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했던 이런 일 절대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면서 주심하가는 복을 잘 받아 누려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다 정돈합니다. 그거 다 가르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가 얼마나 좋은 책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책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많은 성경 구절들이 거의 대부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그러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 가나안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요, 이 얘기를 다 가르친 거예요. 다 가르친 다음에 그 일을 다 마무리 짓고 모세는 죽었더라. 신명기를 설명하는 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러분 머리 한켠에 이렇게도 기억해 주셔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으라는 말씀을 듣고 죽을 준비를 다 마친 책이더라. 모세의 예언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기꺼이 순종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억지로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땡땡이 친 게 아니에요. 불평불만하고 소위 말하는 태업, 사보타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요. 그렇게 하고서 모세가 죽었더라. 그 다음에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불러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르도록 준비를 다 해준 후에 죽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임에게 자리 넘겨주는 거요.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 아시는 교회나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형편 때문에 자기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요. 아 자기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을요. 이 뒤에 들어온 사람이 잘하는 걸 여러분 기뻐합니까? 미워합니까? 그런 거 보신 적이 없으시면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자기 뒤에 들어온 후임이 참 잘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내 없이도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이러고 해코지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그 후임을 잘 일 잘하도록 잘 해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죽으라고 하셨느냐? 지난주에 간단하게 뭐 언급만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이거 역시도요 어떻게 본다면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고육지책. 고육지책은 자기 살을 베내는 겁니다. 옛날 전쟁에요 충신을 억울하게 두들겨 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런 충신들이 보통은 자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일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죽도록 두들겨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왕이 돌았나? 저 충신을 왜 저러냐? 이런 소문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까지 전해지기를 노리는 거죠. 그런데 그 두들겨 맞고 다 죽어가던 충신이요.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탈출을 해서 이웃나라로 갑니다. 가가지고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저 왕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새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간첩 노릇하는 거죠.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을 위해서 초죽음이 되도록 두들겨 맞는 일을 자청하는 이런 것이 일종의 고육지책인데요.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모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모세가 잘 이해는 못해도 아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쳐야 될 걸 두 번 쳤다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모세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한번 화냈다고 그냥 그동안의 모든 공직을 날려버리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참 무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르겠어요? 여러분 평생 교회 생활 잘하고 평생 신앙 생활 잘하다가 그때 가서 실수 한번 했다고 너 인마 못 천국 못 가 이래 잘라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정하게 만들어도 안 되고요. 설령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헌신했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모세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자기 수준대로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위험해요. 하나님의 수준은 이런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이해 못하고 자기 수준대로 이해해서 아 하나님은 이렇다. 이런 건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합니다. 모세의 이런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본다면 성경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모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에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의 죽음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저는 이 말했던 목사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일하라고 집사시켜놨더니 어디 나가주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었지.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얼마나 놀래가지고요. 전 그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거기에 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가지 마라. 전 떠도 말립니다. 그 목사님한테 가지 마라.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교회 일하라고 집사로 뽑아놨더니 어디 나가 전도하고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풀어내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자, 먼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랬고요, 우리를 찾아왔던 선교사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입니까? 불쌍한 죽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히 위로하시고 복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말씀에 따라 이렇게 죽은 사람이 성경에 많다는 것은 전 이거 전부 사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사본이에요. 원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원본을 따라서 이게 복사된 거예요. 원본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을 길로 갔던 그 원본, 예수님의 죽음이죠. 하나님으로서 하늘나라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모진 고초를 겪으셨던 것은 이게 제가 보기에 원본이에요. 이런 분을 알고 있으니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음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바울의 말씀대로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생나무, 덜 마른 장작이 있죠?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요, 불이 잘 안 붙어요. 대신에 연기만 계속 뿜어대면서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완전히 내 자신이 죽어나가버리고 나면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런데요, 안 죽은 채로 덜 마른 장작처럼 연기만 풀풀 뿜어대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 스데반이나 다른 어떤 선교사들처럼 나가 죽을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센 것이 내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내 고집이 더 세고 내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기꺼이 죽여버려야 할 내 고집, 내 신념, 내 버릇, 내 욕심,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모세가 뭘 믿었는지 잘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죽으라는 말씀에 기꺼이 할 일을 다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죽었더라. 그게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진짜 가나안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안 된다 해가지고 죽었는데요, 깨보니 진짜 가난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비유컨대 모델하우스 구경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요. 어떻게 모델하우스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자기 집이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어요. 모델하우스 그 앞만 봐도요. 앞만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좋네 좋네 해도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 집이 내 집이었더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델하우스였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진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려요. 고생 그만하면 충분히 했다. 고생 그만하고 이제 이리 오라는 신호로 보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모세가 고생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해야 할 일이 여전히 태산같이 밀려있는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만하면 충분하니까 이제는 바로 일로 오라는 부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아라. 너 요단강 못 건넌다. 여기서 그냥 말씀 따라 죽으라. 이래도요. 모세에게서는 그게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고 버리라면 버리면요. 우리가 그렇게 아까하고 못 놓고 했던 이것보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걸 압니까? 말씀 따라 죽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 이런 행복이 이런 체험이 너무 잦으면 안 되겠지만 종종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에게 어떻게 본다면 작은 실수 하나였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야속함 비슷한 이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죽으라면 죽고 버리라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